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오늘을 향한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밝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올 후손들에게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각종 표적들을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믿는 신자는 성에 기록된 일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고 그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없음에도 혹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마치 어떤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종종 자유주의자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군중을 먹이신 사건은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으니까 감춰놨던 도시락을 양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 내어놓아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는데 수면에서 보니까 마치 그 수면 위를 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요. 우리 통일 찬송가에 보면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뭐 그런 찬송이 있죠. 사실은 그런 찬송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만 살아있지 않아요. 그분은 실제로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않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증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고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다 실체가 없는 유령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허구가 아닌 사실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적 그 자체만 머물고 그 이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표정만을 끊임없이 구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이적들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표적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신앙의 상태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유대인들도 뭐 크게 나은 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각종 표적들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무지 응답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저는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럴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집어들자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놓고 빼자 나병으로 희게 변하고 다시 놓고 빼자 성한 손이 되는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인 부르심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0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장로들을 모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자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하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낸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임을 당연히 믿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이나 나다나엘과 같은 몇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지죠. 만약에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도덕군자 정도로 온 인류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표상 정도를 제시했던 인물로 믿으라면 여기에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걸려 넘어지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각종 표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효과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아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모세가 보내겠다라고 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했던 그 선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 예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은 그들에게는 마음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이 이적을 통해서는 예수인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지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지극히 영적인 복인데 그들은 지극히 물질적인 것만 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요? 신앙을 빙자하여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왕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아닌 그런 식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증을 언제 갖게 되죠? 대개 보면요.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벗어져 나아가고 죄죽임의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전에 나로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었던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질병의 문제나 삶의 이런저런 꼬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혜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자유롭고 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이죠. 지금부터 전혀 일하지 않아도 한 90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적어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을 한순간에 다 먹여버리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분과 동행하면 내 삶에 아무런 결핍과 어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까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제아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내시고 급하게 자신들을 떠나가신 그 일에 섭섭함을 담아서 주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나를 찬다고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들켜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모아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긋난 동기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저는 등록된 현상교회의 교인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을 따르지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목적과 의도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교정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표적을 실제로 못 봤다는 뜻이 아니고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모른다 그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교제하실 때 우리가 교제를 왜 합니까? 사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해서 서로 상호 신뢰감을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권면이죠, 그죠? 상호 권면과 경책. 내 스스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파트너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옆에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따라온 일단의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어서 이런 말씀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렸죠. 3주 전에 양식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의 대표예요. 양식 없으면 죽잖아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아침 식단이 뭐였을까요? 물고기 두 마리, 그 다음에 빵 몇 개 그거예요. 그게 아침 식단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후식이 있고 디저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먹고 그냥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음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떡이 없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사르바 과부의 예를 봐도 그렇죠.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밖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을, 현대인들의 삶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지요?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기농, 신토부리, 청정음식 이것 아니면 입을 잘 대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양식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육적인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고 아무리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도 어떻게 되죠? 근육 다 빠져가지고 신음신음 시름시름 앓으면서 다 죽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전에 청년부 지도했던 한 청년의 그 어머님이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지 몰라요. 우린 다 그렇게 가는 존재예요. 뭐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인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요롭게 더 좋은 옷, 거기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회사를 가지 않는 이런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적어도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마지막 배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배역은요, 누구나 다 수행해야 되는 배역이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배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자 했던 이 정말로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진정한 동기와 목적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죠. 본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서만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에 순종하는 조건하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식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율법 순종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0시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를 선물로 전가받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이 원리를 몰랐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갔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을 반영하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역시 물었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과 의, 이것을 만약에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응답하는 방식이 어떻게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과 관계된 대답이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거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사야서를 간혹 살펴보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그거예요. 아수르를 믿느냐? 바벨론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믿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또 이런 일이 기초되지 않으면 삶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나 불안과 염려, 초조, 근심의 정서로 더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답이 뻔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결과, 내가 겪게 될 어려움들, 그런 것들과 아무 관계없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시면 생각이 많죠. 그리고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문제 자체가 복잡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문제는 단순한데 하나님 그분께 대한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불신앙의 선택이 더 많이 삶을 꼬이게 만들고 삶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폐해를 오랜 기간 동안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할 때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인정도 받게 되고 새 생명도 얻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죠. 그리고 영적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주는 이런 유익에 대해서는 영적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왜 충격적으로 와닿았는가 하면 영생은 행해서, 선을 행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는 쇼킹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뼛속 깊이 행해야,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깨뜨릴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온갖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출애굽의 경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경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방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본 경험, 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는 경험 등등 우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경험,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월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는데 너는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겨우 뭐 5,000명 먹이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다른 표절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더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이적을 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표적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과한 처사죠. 그럼에도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요구했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 니고데모 와서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또 예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했을 때 당신은 구약성경이 오리라는 바로 그 선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영적 파산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초화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리고 믿음은 지금도 믿는 것이고 앞으로 믿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했다면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우리에게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 요구였는지 이 요구 다음에 어떤 말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집착, 이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뭔가 또 획기적인 이적을 보고야 말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 상당히 강력한 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한 이런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에 비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200만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면 이런 모세가 베푼 은혜에 비하면 당신이 지금 행한 표적은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더 뚜렷하고 강력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들이 근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요구했다면 주님께서 그 표적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연합전선을 펴서 유대를 쳐들어오지요? 그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만 믿고 바라보라. 그는 마른 부지깽이와 같다. 믿지 못하면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라. 표적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어떤 요구를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기도원의 양털 시험 사건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원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나온 그 불이 고기와 무교 전병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란 이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기도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시험이라고 말하는 표적을 요구했던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있는 과정,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 현장에는 도마는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것의 근거로 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임을 나타냅니다. 근데 정말 믿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더라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최소한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진실의 해석의 잣대고 기준이에요.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크게 뭐 성품이 안 좋아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든지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말을 해도 그 비난의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사실의 해석의 기초입니다. 모종의 전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유일한 근거와 수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그랬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난다 그랬지요? 신적 권위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타낼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아니라고. 참된 양식은 모세가 준 적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물을 내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구약 자체가 증거하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에서 비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것이 뭐냐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쌓아놓아도, 아무리 삶을 부드럽게 살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을 마련해 놓아도,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이처럼 한번 그렇게 비가 와도 말이죠. 이쪽 우리 내려가는 길에 물이 다 차가지고 차가 통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가 하루 종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쌓아놓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양식에 대한 예표요 모형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실체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역시 물질적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미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병이의 표적 사건이 있었다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쳐버리면 어떤 실수를 범하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만 믿게 되지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는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유대인과 같은 신앙의 상태를 그냥 가지고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사실만큼 사실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정말 의미한 바가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는 바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과 지금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씀이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새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말하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실체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실체이지만 영혼은 실체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참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표적이 가르치는 본질로 가야 된다. 표적이 가르치는 본질로 가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떡은 참떡을 가리치는 상징과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참떡이라고 말했죠. 보통 참이라는 말은 거짓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모형이 가르치는 실체를 의미할 때 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예가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참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참 장막은 뭘 가리킵니까? 땅에 있는 장막의 실체라고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 참떡이라는 이 말은 만나가 가리켰던, 모형이 만나가 가리켰던 실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정말 가리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힘세지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동화되어서 음식을 먹으면 나와 음식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라는 표현 31절, 32절, 33절에 계속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만나였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떡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여전히 간파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수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죠? 아,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처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무리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좀 비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빈정되는 듯한 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주님께서 대화 중단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단순히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물 자체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단순히 생명의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동시에 바로 그 떡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지요?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였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식사, 즉 성찬식을 제정하실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진정한 새 언약의 식사가 실행되기 전에 유월절과 새 언약의 식사가 실행되었던 성찬식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일을 가리켜 영광을 받는 일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실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라보니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을 때 붙잡지 않도록 했죠. 왜 그랬을까요? 손이 더러웠을까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새 생명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승천하여 제위 하늘 우편에 앉으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 방문을 다 해가지고 냉장고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면 그 냉장고 중에 먹지 못할 음식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썩어 나가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생필품들 보통 차고 넘치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죠. 얼마나 삶이 풍요롭습니까? 예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공연장을 한번 가보시면, 저도 참 그런데 베를린 필 이런 데 오면 한번 보고 싶죠? 좋은 오페라 오면 보고 싶죠? 전시회 끊임없이 있습니다. 공연물들 쏟아집니다. 영화관 새벽에도 상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인 모를 결핍감과 허무감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 좋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서 한번 탁 보면 거의 다 외우는, 그리고 아주 부유한 환경 안에서 정말 잘 소포트 받으면서 공부 잘하는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머리도 나쁘고 뒷받침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 모를 결핍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이,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은 죄로 인한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영혼의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허무주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쾌락이 맞는가 허무주의가 맞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은하는 술을 실컷 먹고 한번 그 괴로움을 없애보려고 하는데 깨어나면 또다시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죠.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비관적인 삶을 살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의 자살률은 일반 사람들의 자살률의 19배예요. 아주 잘못된 경우이긴 하지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은 신, 그 마음의 영혼의 황폐함이 어떤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에서는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했는데 신약에는 보호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죠? 믿음으로.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은 예수로서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를 간절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기반되지 않고 기초되지 않는 육신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 무엇을 추구하는 일들 열심히 하셔도 별거 없습니다. 다 허무한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억셉트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에다가 또 자신의 무슨 경건, 율법의 의익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전인격적 반응이 100% 드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으면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일 없이 뭔가 모양만의 그 경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고 사람 의식하게 되고 하지 않되 하는 척하게 되고 그럴듯한 뭘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뜻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전폭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상대적인 결핍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식으로 늘 배부르는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천국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각종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생명의 뜻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간의 어줍지 않은 경건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로 피하여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